사무엘상 13장 1절부터 7절까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사울이 왕이 될 때에 40세라 그가 이스라엘을 다스린 지 2년에 이스라엘 사람 3천명을 택하여 그 중에서 2천명은 자기와 함께 믹마스와 베델산에 있게 하고 1천명은 요나단과 함께 베냐민 기브아에 있게 하고 남은 백성은 각기 장막으로 보내니라. 요나단이 게바에 있는 블레셋 사람의 수비대를 침해 블레셋 사람이 이를 들은지라. 사울이 온 땅에 나팔을 불어 이르되 히브리 사람들은 들으라 하니 온 이스라엘이 사울이 블레셋 사람들의 수비대를 친 것과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들의 미움을 받게 되었다함을 듣고 그 백성이 길갈로 모여 사울을 따르니라.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모였는데 병거가 3만이요 마병이 6천명이요 백성은 해변의 모래같이 많더라. 그들이 올라와 베다웬 동쪽 믹마스에 진침해 이스라엘 사람들이 위급함을 보고 절박하여 굴과 수풀과 바위틈과 은밀한 곳과 웅덩이에 숨으며 어떤 히브리 사람들은 요단을 건너 갓과 길라 땅으로 가되 사울은 아직 길갈에 있고 그를 따른 모든 백성은 떨더라. 예, 우리가 오늘부터 사무엘상 13장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전체적으로 보자면 사울이 이스라엘 왕이 된 다음에 벌어졌던 전쟁이 몇 가지가 있었습니다. 그 중에 첫 번째는 이미 우리가 살펴보았죠. 길라스이 야베스 사람들을 공격해 왔던 암몬 사람 나하스와 전쟁을 벌였던 것이 사울이 벌였던 첫 번째 전쟁입니다. 그 전쟁은 아름답게 믿음으로 잘 승리하는 또 이기는 그런 전쟁으로 전개가 되었어요. 두 번째 벌어지는 전쟁이 오늘부터 보게 되는 사무엘상 13장이 기록하고 있는 전쟁입니다. 그리고 이 전쟁이 끝난 뒤에 더 뒷부분으로 넘어가면 이제 마지막으로 세 번째로 아말렉과의 전쟁 그리고 다른 여러 전쟁들이 펼쳐질 거예요. 우리가 오늘 7절까지 읽었는데 13장은 7절까지만 읽는 게 아니라 뒷부분도 있거든요. 근데 이 7절까지는 전쟁이 어떤 상황에서 발발했고 또 현재 현실이 어떠한지를 굉장히 상세하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현실, 처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쭉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내용들을 좀 오늘 살펴보고 뒤이어서 이제 다음 주부터 말씀을 보려고 합니다. 우선 1절에 보시면 사울이 왕이 될 때가 40세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니까 사울이 굉장히 젊었을 때 왕이 된 게 아니라 상당히 나이가 있을 때 이제 왕이 된 겁니다. 이 당시에는 오늘날보다 수명이 좀 짧아서 조금 있으면 다 죽을 그런 상황들이에요. 근데 여하튼 40세에 왕이 되었고 그 뒤에 보시면 그가 이스라엘 다스린 지 2년이 되었다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통치하고 나서 2년이 되었으니까 앞부분에 말씀드렸던 암몬 사람 나하스와의 전쟁도 한 2년 정도 시간이 지났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2년이라는 시간이 길면 길고 짧으면 짧은 시간이죠. 여러분들도 2년 전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생각해 보면 코로나 말고는 생각나는 게 별로 없죠. 예, 여튼 2년 정도 통치 기간이 지난 겁니다. 자, 그럼 사울은 이 통치한 동안 어떻게 했는가? 2절에 보면 군대를 양성하고 또 병력 경력을 확충하는 그런 모습이 나와요. 2절에 보면 이스라엘 사람 3천명을 택했다. 이 3천명을 어떻게 선택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자원하는 사람 중에 뽑았는지 아니면 힘 있는 사람을 특별히 따로 선택했는지는 모르겠는데 여하튼 3천명을 선택을 해서 그 중에 2천명은 자기와 함께 믹마스와 베델산에 있게 하고 1천명은 아들이죠. 요나단과 함께 베냐민 기브아에 있게 하고 남은 백성 각기 장막으로 보냈다. 그러니까 이 사울이 항상 주둔하고 있는 군대를 3천명만 추린 거예요. 뭐 3만 명을 해도 되고 10만 명을 해도 되는데 우리도 젊은 청년들이 군대를 가잖아요. 군대 가서 이렇게 생활을 하는데 마찬가지로 상비군으로 지금 3천명을 추려서 진영을 둘러나는 거죠. 2천명은 자기와 함께 1천명은 왕자였던 요나단과 함께 그렇게 해서 두 곳에 주둔을 하면서 나라를 지키게끔 이렇게 했고 그 다음에 더 남은 숫자의 백성들이 있었는데 그 사람들은 그냥 집으로 돌아가서 일상생활을 해라 이렇게 돌려보낸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1절 2절을 놓고 보면 사울이 왕으로 통치하면서 군대를 약 3천명 정도를 상비군으로 두었다 이제 이거를 알 수 있는 거죠. 자, 그럼 이렇게 3천명이 군대로 있는 상황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3절에 보시면 요나단이 게바인은 블레셋 사람의 수비대를 침해 블레셋 사람 이를 들은지라. 3절에 보면 처음에 전쟁을 일으킨 사람이 요나단이라고 명확하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1,000명의 군인을 거닐고 있었던 왕자 요나단이 블레셋을 친 거죠. 이게 아마 그냥 무작정 친 것은 아닐 테고 어떤 사건이 있었기 때문에 쳤거나 아니면 필요가 있어서 아니면 뭐 본문에 나오지 않지만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어서 여튼 이런 전쟁이 벌어지지 않았나 싶습니다. 우리가 사울과 관련된 내용을 쭉 살펴보면 지금부터 시작해서 사울은 계속해서 퇴락의 길을 걷습니다. 계속해서 불순종, 불신앙, 두려움, 실패, 결국에는 왕자를 빼앗기는 그런 모습으로 계속 자꾸 떨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 모든 과정에서 항상 왕자였던 요나단은 항상 올바른 선택을 하고 믿음으로 사는 행동을 합니다. 사실 전쟁을 일으킨다고 하면 우리가 그냥 형식 논리만 놓고 보자면, 논리적으로 보자면 그래도 군인을 2,000명을 데리고 있는 사울이 전쟁을 일으키는 게 낫지 않겠습니까? 요나단은 1,000명만 데리고 있으니까 더 적은 숫자를 데리고 있잖아요. 근데 적은 숫자를 데리고 있던 요나단은 블레셋과 전쟁을 하고 사울은 현재 가만히 있는 거예요. 여튼 이 장면은, 이 3절 내용은 요나단이 막 자기 멋대로 했다 이런 뜻이 아니라 믿음으로 행동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장면이 아닌가 싶습니다. 여하튼 이렇게 해서 전쟁이 발발했어요. 전쟁이 벌어지니까 어떻게 했느냐, 결국 이스라엘과 블레셋의 싸움이 났으니까 이스라엘에서도 진영을 갖추고 블레셋에서도 이제 진영을 갖출 겁니다. 서로 이렇게 진영을 갖춰야 서로 전쟁이 되니까요. 그래서 그 진영을 갖추는 내용이 그 뒤부터 5절까지 나오는데, 먼저 이스라엘이 진영을 갖추는 내용이 나옵니다. 3절 중간에 보시면 사울이 온 땅에 나팔을 불어 이르되 히브리 사람들은 들으라 하니, 본문은 굉장히 짧게 기록해 놓았어요. 사울이 이스라엘 모든 지역들에게, 사람들에게 나팔을 불어서 군대를 소집한 거죠. 원래 승비군으로 있는 사람들은 3,000명이지만 이곳 갖고는 전쟁이 안 되게 생겼으니까 다른 사람들 다 오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리고서 한마디만 했죠. 이스라엘은 들으라. 요 이야기만 딱 했어요. 아마 다른 표현들도 많이 썼겠지만 성경에서 요 하나만 기록한 거예요. 그러니까 4절에 보면 온 이스라엘이 사울이 블레셋 사람들의 수비대를 친 것,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들의 미움을 받게 되었다 하는 것, 이런 것들을 듣고 백성이 길갈로 모여 사울을 따르니라. 그러니까 사울이 다 모이라고 하니까 백성들이 또 다 모인 거예요. 그래서 전쟁을 할 준비를 이스라엘 했습니다. 그렇다면 블레셋은 어떻게 했는가? 5절에 보면 블레셋도 군대를 모읍니다. 5절에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모였는데 블레셋에 대해 설명하면서는 모은 과정은 설명하지 않고요. 숫자를 기록해 놓았죠. 병거가 3만이요. 마병이 6,000명이요. 백성은 해변의 모래같이 많더라. 그들이 올라와 베다웬 동쪽 믹마스에 지침해. 사실 이 기록을 놓고 보면 상식적으로 생각해보면 좀 말이 안 되는 그런 기록이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병거가 3만이라고 했잖아요. 그렇죠? 오늘날에도 병거를 3만 마련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마차가 이 말이 끌고 다니는 병거가 3만이다 이렇게 했을 때 진짜로 병거가 3만일까, 아니면 병거와 관련해서 소집된 군인들 전체를 다 이렇게 표현한 걸까? 아마 후자가 맞지 않을까 싶어요. 예전에는 탱크가 없었잖아요. 요즘은 탱크가 있지만 이 병거라고 하는 건 예전으로 치면 탱크 같은 거예요. 그래서 말이 끌고 가면서 그냥 사람들을 휘저어놓고 그냥 그 위에서 사람들로 칼로 찔러 죽이고 막 이렇게 했었거든요. 병거를 감당하기가 어려웠습니다. 근데 병거가 3만씩이나 있기는 좀 어려웠을 것 같고, 병거와 함께 출정하는 군인들을 다 이렇게 표현한 게 아닌가 싶어요. 여하튼 숫자가 보면 병거만 3만, 마병 6천, 여하튼 백성이 해변에 모래같이 많았다. 여기 나온 숫자만 봐도 벌써 4만이 이렇게 넘어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많은 숫자가 모인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과 블레셋이 서로 진영을 갖추고 전쟁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 뒤에 6절, 7절에 보면 현실이 나옵니다. 우리가 제일 중요하게 봐야 되는, 그리고 상세하게 봐야 되는 건 6절, 7절입니다. 자, 그래서 진영이 갖추어졌는데 이스라엘은 어떻게 반응했는가? 이제 모여든 이스라엘의 반응이에요. 6절 보세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위급함을 보고 절박하여 첫 번째 굴, 두 번째 수풀, 세 번째 바위 틈, 네 번째 은밀한 곳, 다섯 번째 웅덩이에 숨으며. 그러니까 찾아갈 수 있는 온갖 잡다한 곳을 다 찾아서 숨은 거예요. 제가 생각할 때는 이렇게 숨을 것 같으면 뭐 때문에 보였는지 모르겠어요. 집에서 숨지. 그래서 찾아와서 이제 전쟁하겠다고 준비하면서 막 숨었고요. 실제로 보면 어떤 히브리 사람들은 요단을 건너갑니다. 요단을 건너서 갓과 길라 땅으로 가되 사울은 아직 길가에 있고 그를 따른 모든 백성은 떨더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게 지금 이 장면을 놓고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벌써 실감하고 있는 거죠. 이 전쟁이 유리하지 않다. 전쟁이 어떻게 될 건가 생각할 때 우리가 아무래도 패배할 것 같다. 그러니까 다 뿔뿔이 터져서 도망가고 바들바들 떨고 있는 그런 모습인 거죠. 이게 이제 전쟁을 하고 있는 이 모습이에요. 전쟁이 시작되어지는 모습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 모습을 보면 이 6절, 7절 기록하고 있는 상황을 놓고 보면 뭐 누구나 다 알 수 있는 면들이 있어요. 일단 이 장면 한번 보세요. 이 장면은 아직 전쟁이 시작도 안 했습니다. 전쟁이 본격적으로 시작도 안 했는데 이스라엘은 완전히 패배할 거라는 그런 절망감, 두려움에 휩싸여 있어요. 이게 참 이런 기세를 가지고 어떻게 전쟁을 할 수 있을까 싶어요. 뿐만 아니라 아까 제가 1번, 2번 말씀드렸지만 굴, 수풀, 바위 틈, 은밀한 곳, 웅덩이 이런 여러 곳들로 숨습니다. 그런데 여기 나온 것들을 보면 이스라엘이 숨을 수 있는 모든 것들이 나왔는데 제대로 된 도피천 한 군데도 없어요. 이런데 숨으면 정말 숨어지는 걸까요? 여러분 말이 그렇지 바위 틈에 숨으면 이게 숨어지는 겁니까? 이게 무슨 든든한 요새 숨는 것도 아니고 성곽이 갖춰져 있는 곳에 숨는 것도 아니고 뭐 높은 산에 올라가서 뭔가 진지를 구축했다 이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참 도망갈 곳도 없는 그래서 아주 비참하게 여러 곳들에 사실은 피난처가 되지도 못하는 곳들에 피난을 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울이 어디 있냐면 가나안 땅이 있잖아요. 근데 가나안 땅에서 맨 오른쪽에 요단강을 건너서 도망을 가버렸어요. 요단강을 건너서 도망갔다는 것은 우리식으로 이야기하면 해외로 망명을 가버린 겁니다. 해외로 그냥 도망을 가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전쟁을 안 하고 이렇게까지 도망가버리는 그런 지경이고 뿐만 아니라 7절 때 보면 이렇게 돼 있죠. 사울 곁에 남아있는 백성들이 있었잖아요. 싸우려고. 그 남아있던 백성들은 어떻게 했느냐. 모든 백성은 떨더라. 그 남아있던 사람들도 우리라도 열심히 하자 이게 아니라 떨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이게 지금 사울이 벌이는 두 번째 전쟁의 장면입니다. 자, 우리가 오늘 살펴볼 본문은 여기까지입니다. 이게 이제 전쟁이 시작되는 그 상황을 좀 설명하고 있거든요. 이 본문을 보면서 우리가 몇 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다 생각할 수 있는 그리고 알고 있는 다 직감적으로 느끼는 것들이에요. 이런 내용들을 다시 정리해서 몇 가지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는 첫 번째 모습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동하는 특징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행동을 하는가? 마치 왕이 없는 것처럼, 구원자가 없는 것처럼 전쟁은 시작도 안 했는데 이미 전쟁에서 패배하고 나라는 식민지가 되고 노예로 끌려갈 것처럼 그렇게 두려워 떨면서 행동을 합니다. 이 행동이 갖고 있는 특징이 있죠. 그건 과거의 경험을 다 잊어버렸다는 겁니다. 아까 처음에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사울이 왕이 된 지 2년밖에 안 됐습니다. 2년 전에 무슨 일이 있었나요? 2년 전에도 지금과 비슷했어요. 암몬 사람 나아스가 쳐들어왔을 때 온 이스라엘이 막 대성통곡하고 부들부들 떨었어요. 우리가 이제 죽게 되었구나 이러고 부들부들 떨었어요. 그때 사울이 들고 일어나서 내가 이스라엘 구원하겠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소집을 해가지고 암몬 사람 나아스를 격파했다고요. 그 경험이 전쟁에 승리했던 경험이 고작 2년 전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역사하시면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을 아직도 생생하게 기억할 수 있는 그런 시점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 잊어버리고 지금 다시 바들바들바들 떨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문제를 해결해 주셨는데 해결받았던 경험을 분명히 갖고 있는데 그 경험이 없는 게 아니에요. 은혜를 받았던 경험을 분명히 갖고 있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똑같이 바들바들바들 떨고 있는 그게 지금 이스라엘이 처해 있는 상황입니다. 이 모습은 뿐만 아니라 앞부분에 우리가 사무엘의 고별설교를 우리가 나누었잖아요. 12장에 보면 사무엘이 은퇴하면서 고별설교를 했는데 사무엘이 무엇이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맨 끝에 권면을 했습니까? 두 가지 권면을 했는데 그 중에 첫 번째가 하나님께서 너희를 위해서 행하신 큰 일을 생각하라는 겁니다. 생각하라. 제가 어제도 설교하면서 말씀드렸지만 왜 생각하라고 하는 명령을 했느냐. 사람은 눈앞에 있는 현실을 자꾸 쳐다보고 현실만 생각하면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시다는 것, 하나님이 얼마든지 이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다는 것,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고 하는 것을 자꾸 잊어버리고 현실만 자꾸 보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네가 얼마나 큰 은혜를 받았었는지,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 분인지를 생각하라고 권면한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 이스라엘이 보이는 행동을 보면 이미 다 잊어버리고 머릿속이 하얗게 됐어요. 아무것도 생각나지 않아요. 하나님도 생각나지 않고 받았던 은혜도 생각나지 않고 전쟁에서 승리했던 경험도 아무것도 기억나지 않아요. 이게 첫 번째 특징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마치 아무런 은혜를 받은 적이 없는 것처럼 한 번도 전쟁에 승리 본 적이 없는 것처럼 그렇게 행동을 합니다. 왕도 없고 하나님도 없고 구원자도 없고 이제는 끝장났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이렇게 행동하는 이게 본문이 보여주는 상황이 갖고 있는 첫 번째 특징이에요. 여러분 우리들도 이렇게 행동하는 때들이 없는지를 잘 생각해 봐야 됩니다. 분명히 은혜를 받은 적이 있는데 나는 힘이 없지만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그 문제를 잘 헤쳐나간 적이 있었는데 또 다른 문제가 생겼을 때 이와 같이 바들바들 떨고 아 어떻게 해야 되나 그냥 숲을 속으로 숨어야 되나, 아니면 요단강 건너서 다른 나라로 도망쳐버려야 되나, 아니면 남아있지만 아무 생각 없이 바들바들 떨고 있는 그런 모습은 아닌지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늘 생각해 봐야 됩니다. 두 번째로 아마 우리 모두가 다 잘 아는 것처럼 여러분 어려움이 똑같이 반복이 됩니다. 이것도 한편 생각해보면 정말 억장이 무너지고 답답한 노릇이죠. 지난번에 이미 말도 안 되는 전쟁을 겪었잖아요. 하나님 역사에 주셨잖아요. 그러면 그런 어려움은 다시는 안 만나게 해주시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전쟁 벌어져도 하나님이 얼마든지 이기게 해주실 수 있는 분이시니까 아예 전쟁이 안 나게 해주실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고작 2년 동안 좀 편안하게 먹고 살았는데 2년이 지난 다음에 지난번과 똑같은 어려움을 또 만나게 하신 거예요. 또 만난 거예요. 여러분 이런 모습을 보면 참 답답하곤 합니다. 신앙생활을 열심히 잘해도 하나님께서 주신 메시아가 있어도 그래도 어려움을 만나게 되니까. 그래서 우리가 참 우리가 찬송에서도 그러고 또 개인적인 경험에서도 그렇지만 참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계속해서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건 어쩔 수 없는 우리가 피할 수 없는 그런 운명인 것 같아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어려움을 만나면 그것을 너무 이상하게 생각하지 말고 너무 불만으로 여기지 말고 뭐 어려움을 만날 수도 있는 것이지 2년 전에 만났던 어려움 올해 또 만날 수도 있는 것이지 우리가 그런 생각들을 가지고 아 이것을 어떻게 하면 믿음으로 헤쳐나갈 것인가를 생각해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참 안타깝고 슬프지만 오늘 아침에 거리두기 단계가 4단계인가 뭐 이렇게 격상된다 이렇게 발표를 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아직 세부적인 지침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예배는 비대면으로 전환해라 뭐 이렇게 나왔다는데 실제로 어떻게 하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이제 뭐 조금 며칠 지나면 구체적인 이야기들이 나오겠죠. 근데 아 지난번에 우리가 어떻게 했었나 또 지난번에 어떻게 그 어려운 시기를 또 우리가 어떻게서는 또 모여서 예배드리고 그렇게 지냈나 생각해 보니까 저도 잘 기억도 잘 안 나요. 그렇지만 이 반복되는 어려움이 이렇게 자꾸 생기지만 그래도 지난번에도 은혜를 주신 주님께서 오늘도 또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그런 소망을 우리가 늘 가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 특징입니다. 여러분 계속해서 반복되는 내용인데요. 어떤 어려움을 만났을 땐 그 어려움은 아주 중요한 성격들을 갖고 있죠. 각각 다른 성격을 갖습니다. 하나는 죄를 범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심판하시려고 주시는 어려움이 있어요. 또 다른 종류의 어려움이 있죠. 내가 특별한 죄를 짓지 않았지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기 위해서 은혜의 수단으로 삼기 위해서 만나게 하는 어려움도 있고 또한 더불어서 우리가 과연 온전히 하나님을 소망하고 신뢰하는지 우리의 믿음의 분량을 달아보시기 위해서 이게 뭐 적절한 표현은 아니지만 우리를 시험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어려움도 있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만나고 있는 이 전쟁이라고 하는 어려움은 어떤 종류의 어려움일까요? 이건 지난번에 벌어졌던 전쟁과 비슷합니다. 이건 하나님이 심판하시기 위해서 주시는 전쟁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 과연 왕을 세우는 죄를 저질렀지만 하나님만 왕으로 섬기지 않고 왕을 구하고 왕을 세우는 죄를 저질렀지만 사무엘이 권면하고 그리고 또 선포했던 것처럼 하나님만 경외하고 하나님만 섬기고 하나님을 붙들고 믿음 안에 서 있는 그런 민족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과연 그들의 진심이 어떠한지를 하나님께서 지금 달아보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너희가 과연 나를 왕으로 두고 있는가? 너희가 과연 나만 의지하고 살아가는가? 하나님께서 그것을 한번 재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어려움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이 어려움은 이스라엘을 죽이기 위해서 만들어진 어려움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달아보시고 그들에게 또 은혜를 베푸시기 위해서 이 전쟁이라는 어려움을 만나게 하신 겁니다. 그 사실을, 이 사실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았을까요? 몰랐습니다. 우리는 알고 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릅니다. 이건 우리도 마찬가지여서 우리가 어떤 종류의 어려움을, 반복되는 어려움을 만나면 우리는 잘 모르는데 옆에 있는 사람들은 자꾸 알고 권면해 주죠. 아, 이거는 우리를 성도님을 죽이려고 하나님이 이렇게 주신 어려움이 아니라 믿음을 달아보시려고 하는 것이니까 어떻게든 믿음으로 잘 이겨내고 결국에는 승리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뒤돌아서서 나중에는 간증하는 그런 과정으로 삼읍시다. 주변 사람이 그렇게 격려해주는 나는 근데 그게 잘 안 보이는 때들이 있죠. 여러분 이 전쟁은 하나님께서 믿음을 달아보시려고 만들어주신 전쟁입니다. 우리가 이런 것들을 잘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 본문은 하나로 그냥 완결된 내용이 아니고 그 뒤에 이제 이어지는 내용이 나올 거거든요. 이제 과연 사울왕은 어떻게 행동을 할 것인가? 그 요나단은 어떻게 행동할 것인가?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행동할 것인가, 그리고 과연 그들이 했던 행동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어떤 처분을 내리시고 어떤 은혜를 베푸실 것인가, 이런 모든 것들을 이제 우리가 다음 주에 좀 더 살펴보려고 합니다. 모쪼록 우리가 어려움을 만났을 때에 더욱더 가난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은혜를 구하는 사람들, 그리고 더욱더 탄단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신뢰하고 하나님께 소망을 구하는 그런 성도들이 다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모쪼록 어려움을 안 만나면 좋지만 혹여 만났을 때에 그것으로 넘어지거나 그것 때문에 좌로우로 치우치는 일이 생기지 아니하도록 주님께서 우리 모두를 붙들어 주시기를, 또 오늘도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우리의 삶을 생각해 봅니다. 참으로 어찌 보면 지긋지긋하게 과거에 만났던 어려움들이 오늘날에도 다시 반복되는 모습을 살펴봅니다. 주님, 그러나 이러한 모습들로 인하여 우리가 좌절하거나 낙담하거나 불신앙을 생각하지 말게 하시고, 도리어 더욱더 흔들림 없는 바위 같은 믿음으로 주님을 신뢰하고 주님께 소망을 두는, 더욱더 간절하게 주님의 은혜를 구하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가 어려운 시간들을 보낼 때에 왜 그와 같은 어려움들이 우리에게 주어졌는지 종종 이해하지 못할 때들도 많습니다. 아버지, 지금 당장은 이해하지 못해도 조금 시간이 지난 뒤에 그 모든 어려움이 다 안개처럼 거친 다음에는 주님의 목적과 계획을 우리가 깨닫게 될 것을 바라봅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날까지 우리를 붙들어주시고 이 모든 어려움의 순간들을 동행하여 주옵소서. 이 아침에 주께서 우리를 불러주시고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길 원하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여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여주시옵고, 우리를 심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 나이다.